할렐루야. 오늘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순에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각을 떠가지고, 각 뜬다는 말 알지요?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바쳐라, 이게 번제 제사거든요. 짐승을 그렇게 했는데, 백세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공부를 다 하고 순장님이 수련들에게 묻습니다. 각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느낀 생각이나 소감이나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한 엄마 집사님이 그래요. 만약에 우리 신랑이 내 자식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다면 먼저 내 손으로 남편을 때려잡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요새 세요. 두 번째, 또 다른 엄마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순장님,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새끼 내 자식은 손 못 댑니다. 절대로 못 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많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하, 아브라함이 왜 자기 부인,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아들 번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 한다는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갔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살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극도의 극단적인 믿음의 테스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일생에 한두 번, 몇 번 있습니다. 그걸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라 익스트림 오비디언스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순종을 요청할 때였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려고. 내가 자식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항상 무리들은 많아요. 군중들은 많아요. 그러나 무리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무리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은, 제자가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다 어때요? 자기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번제물이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와 뼛속과 뼈를 꺾어버려, 뼈를 쳐요.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 움켜쥐는 자, 세상을 움켜쥐는 자 야곱,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의를 움켜쥐는 야곱, 그 야곱이 비로소 사람 됐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효자 됐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야곱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한 하나님도 이겨버리고 죽이려는 세상의 원수들도, 사람 원수도 이겨버리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됐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엉덩이 때린 게 아닙니다. 환도뼈가 꺾여졌을 때예요. 환도뼈를 쳐서 꺾어버리셨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나? 크게 이야기하세요. 억울하면, 여러분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세상의 출세는 뭡니까? 스타가 되는 겁니다. 내 눈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경의 관점의 출세는 뭡니까?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애굽해라, 억울하면 출세상해라, 억울하면 출육신적 생각을 해라, 억울하면 출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출하라, 탈출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지 여러분이 맛보려면 출세하셔야 됩니다. 별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분들도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돌아가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가나안 땅은 세상을 표상하는 거요. 여러분이 지금 애굽의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교회, 광야 인생길에 뺑글뺑글뺑글뺑뺑이를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이기고 있습니까? 억울하면 이겨요. 그런데 왜 못 이기느냐고요? 왜 뺑뺑이를 계속 도느냐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러한 자들 진짜 죽었는지 로마 군병들에게 몽치를 들고 뼈를 부러뜨려요. 죽으면 어때요? 비명 안 지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몽치로 때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죽었잖아요. 진짜로 죽는 자는 육신의 뼈가 안 부러집니다. 진짜로 죽는다는, 뼈가 부러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정과 욕심 뿌리 깊게 뼛속까지, 관절까지, 골수까지 들어가 있는 뼈를 부러뜨려야 돼요. 뼈가 어긋나야 돼요. 뼈를 때려야 돼요. 뼈를 때려, 뼈를 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뼛속까지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됩니까? 뼛속 목사, 골수 목사, 골수 장로 몇 명이 됩니까? 오늘 본문 요한 3서 1절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 거의 100살 가까운, 적어도 80에서 한 100살 사이 정도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40살, 150살 정도 되는 겁니다. 당시 시대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그리고 그 노쇠한 사도의 그동안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또 봉양하고 선배 사도들이 죽어가는 순교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자기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속에서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 그 100살, 150살 가까운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편지 요한삼서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하면 가이오에게 쓰여졌어요.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당시에 사도 요한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은혜 받아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가정교회 형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일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이오, 사도 요한에게 이 동역자, 이 복음의 일꾼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복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가요가 왜 특별히 이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했는가?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했는가? 첫째는 3절에 4절 보니까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두 번째, 이 가이오가 5절에서 8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그네 된 자들, 노숙자라든지 여행객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외국인 뭐 관광객이나 외국인 뭐 노동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나그네 된 자들이란 것은 복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저 기본적인 거 뭐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기서 또 복음 전하고 저기서 또 복음 전하고. 여러분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해요. 되든 안 되든 전해요. 어느 미장은 아까 말씀드린 20번이나 갔는데 딱 한 번 나오고 끝나요. 오늘 머리 깎으러 가야 되겠어 그 집에. 이번에 헤세드 아시아 폴 재편할 때도 많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일본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됩니다. 거의 반쯤 우울증 걸린 분들, 사모님들, 일본 목사님들, 일본 성도들, 우리가 한 200여 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민박을 오픈하고 집이 안 좋아도 온편하고 차를 왔다 갔다 하고 한동대 기숙사에 모시고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관광도 해드리고.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간식으로, 중복이도로, 어떤 분은 철야로 금식으로. 미국 어떤 사모님은 100일 금식을 했어요. 100일 금식. 내가 부끄럽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상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목회자 이름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자는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목회자는 안 해도 돼요. 선교사들이 너무 고생해요. 요한삼서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가요, 얼음 냉수 같은 가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했을 겁니다.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요여, 내 영혼이, 이 영혼이란 말은 혼, 소울을 말합니다. 네 영혼이 죽었었는데 살아나가지고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있네, 정렬되어 있네, 줄을 잘 섰네. 내 영혼이, 내 혼이 잘 된 같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는 뭡니까? 영어로 prosperity, 그게 뭐냐고 번영입니다. 여러분 번영하고 싶어요? 모든 일이 번영하고 싶어요? 손만 대면 잘 돼, 손만 대면 잘 돼. 여러분 열심히 비즈니스 한다고 바쁘게 돌아가도 잘 됩니까?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술이나 마시고. 아니, 기쁨의 교회 말고 세상 사람들. 그러나 9절 이하부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이 디씨입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늘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했지, 내가 제일 잘하지, 내가 제일 잘났지,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의, 내가 제일 똑똑하지, 내가 제일 교회를 사랑하지, 내가 제일 주님을 제일 사랑하지, 내가 제일 잘 믿지,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나그네 전자들,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악한 말로, 없는 말로 비방하며 험담하며 성도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영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쫓아내요. 왜요? 그 돈이 내 필요하거든, 내 배를 불려야 되거든. 이쯤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도를 넘어섰어요. 경계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들, 번개같이 욱하는 기질이 있던 사도 요한이 100살 가까이 돼가지고 많은 영적인 연단과 자신의 기질이 수도 없이 깨어지고 연단되어진 다음에 이 디오드레베, 내가 같으면은 편지를 써도 논문을 하나 쓰겠는데 속이 타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몇 마디요? 딱 한마디. 10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 네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상처가 되고 아파하고 힘들었을 것인데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버린 나가 한 나라를 미치게 만들고 환장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데도, 혈기부리게 만드는데도, 머리끄덩이를 잡아 뜯어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가서 물을 쏟아놓듯이, 토하듯이 자기 마음을 시시로 토했어요. 어떤 일이 났던가요? 사도 요한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고 디오드레베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이오를 위한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네, 저는 응답되었다고 봅니다. 디오드레베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뼈를 깎아 뼈를 쳐서 회개했을까요? 회개합단 열매를 맺었을까요?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이쯤 가면 막 가는 겁니다. 신학교 때 존경받는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목회 잘하신 은퇴 목사님이 저희 신학 앞으로 목회 후배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목회 실습 시간에 그 말이 내 뼈에 박혔어요. 내 심장에 박혔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이, 여러분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보면 알 겁니다.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반대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마귀같이 목회를 해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사장님이 천사같이 회사를 운영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학교도 똑같아요. 내가 천사같이 학교를 경영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같이 나라와 학교와 교회를 끌어가는데도 찬성하고 좋다고 거길 따라가요.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요. 조금 전에 큰 소리 된 거. 저는요, 이 강단에만 서면, 오늘도요, 일부 예배 전에 교육자들 전체 이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도 심상치 않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해달라고. 오늘도 길어지면 어떡해. 오늘도 말이 세게 나오면 어떡해. 좀 부드럽게 살살해야 강하게 하면 어떡해. 기도해달라고. 심상치 않다. 왜냐면은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은 뭐 확신인 것 같아. 확신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은 그냥 2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너무는 막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천불이 나요, 천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위대하고 세계적인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봐도 왜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춰도 그저 변명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시대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다가 가르치다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합니다 했던 본문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다. 저는 그 발가락 끝도 못 따라요. 그런데 이분도 좀 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스타일 싫지요? 변명입니다. 변명. 제가 약간 인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한 50, 60년 전에 영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전 세계 그래도 마지막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복음의 불이 영광이 지금 어떨까요? 미국은 50, 60년 전과 비교해서 아직도 전세의 복음을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진했을까요? 후퇴했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50년 전, 60년 전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떻게 예견할 수 있느냐고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에 환하게 봤단 말입니다. 선각으로, 선견으로.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왜 하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 누구의 눈물입니까? 예레미야의 골수와 중심에 불붙는 답답함이 누구의 답답함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성깔이 나빠서 분노조절 장애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이 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신상태를 보세요. 이거 말해도 여러분 시간 안 막혔다는 거 압니다. 관심 없어요. 새벽 기도고 총회고 팡팡이고 했어야 되고 대부분은 관심 없을 거예요. 왜? 항상 1대 8대 1 80%는 그죠?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야 됩니까?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나는 뭐 내 몰라라죠.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마음에 사무치는 하늘 끝까지 사무치는 한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런 불로 열정적으로 설교 지치지도 않아요 하니까 자꾸 길어져요. 자꾸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 착하고 고진척에서 모태신으로 자라난 곱게 곱게 자라난 저희 사모가 여보 당신 조절장애가 있다. 당신 문제가 있다. 당신 말하는 거 200% 공감한다. 200% 방향이 맞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제발 좀 살살해라. 제발 좀 짧게 해라. 제발 좀 온유해라. 이거를요 얼마나 엄청나게 세게 엄청나게 강하게 엄청나게 길게 엄청나게 반복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온유하고 살살하고 부드럽게 하라면서 그러면 200%를 지지한대. 200% 기도한대. 나 참 헷갈려요. 그래서 아, 그 말이 맞아요. 정말 평생 내 사랑이지만 평생 또 그래요. 자, 그래서 저의 무능함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제 어리석음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제 인격이 뭐가 났다는가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저는 뭐 몇 대째 집안도 아니고 처음 제가 믿었으니까 문제가 많아요. 인격에, 정서에, 성품이 문제가 많아요. 뭐가 나고 여러분이 저를 품어주셨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 일편단심은 있습니다. 주를 향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변명입니다. 변명. 내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안됩니다. 자꾸 서면 자꾸 이래요. 뼈가 안 꺾여요. 골수가 안 돼요. 뼛속이 안 돼요. 왜 이걸 나한테 하랍니까? 내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오래전에. 더 안 되겠는 거예요. 해도 거꾸로 가요. 반응이 없어요. 시가 안 껴요. 이제 필히 노래 안 부르겠어. 내 어리광대도 아니고 구경거리도 아니고. 그때 고민하며 주님 그 뼈를 꺾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더니요 이런 능력이 아니고요 동방불패의 능력이 아니고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떠올랐어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마음에 나잖아. 부드러운 혀, 온유한 혀는 뼈를 꺾는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자칭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이라는 사람 움켜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사람 움켜쥐고 네 그래 안 된다. 내가 말 많이 했잖아. 설교 많이 했잖아. 가르침 많이 했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손으로 쳤는지 온유한 말로 쳤는지 모르지만 부드러운 혀로 툭 하고 환도뼈를 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때 야곱 이스라엘 됩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보드랍고 짧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세련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제 마음에 있는 한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삽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삽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여세요. 그리고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세상 풍랑 먹고 살기 힘든 이 풍랑 속에 다 그 사람으로 육신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무장하지 말고 뼛속 골수되기 위해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살살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목이 쉴 필요가 없어요. 약속합니다. 그러면 더 짧아져요. 그러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살살 해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뼈아픈 고통과 후회가 없는 길은 나중에 아버지 말대로 사는 거예요. 보드라운 아버지 말, 말 안 되는 회초리로 때려요. 회초리 때려도 안 되면 몽둥이로 쳐요. 몽둥이로 쳐도 안 되면은 철퇴를 맞아요. 자식이라도.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1, 12절에 주님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하는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뼈를 꺾는 무서운 경고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갈 때에 잊지 아니하리라. 갚아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안간힘을 쓰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결핍과 곤고함에 시달려 허덕허덕거리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주야로 고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 뼈를 꺾어주십시오. 뼈를 꺾어주세요. 그래야 온유하신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의 말이 창조적,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돌파구를 여는 이 귀한 기쁨의 성도들로부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총회가 그러한 돌파구를 여는 총회 되게, 이 나라를 살리는 총회 되게 세일의 하영인 금식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